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를 현지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1일 열렸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이루어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 발사를 현지 지도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ICBM 발사를 현지 지도하면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윤 기자가 좀 시작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고 또 전략 자산을 동원한 군사연습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한 나름의 경고이자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한국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 선제 공격 위협 등에 맞선 그런 조치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만큼 네. 북한이 그 단초를 제시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한국 그리고 북한의 강대강 대치가 한반도에서 이어지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확장 억제란 것이 핵 공격에 대응해서 전술 핵뿐 아니라 전략 핵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ICBM 발사 현지 지도에서 이 적들이 핵 타격 수단들을 끌어들이면서 계속 위협을 가해온다면 단호하게 핵에는 핵으로 그리고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강대강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핵 전략 무기들을 확대 강화하고 ICBM 부대들과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훈련을 강화할 것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이 북한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핵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제화한 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한반도에서 갈수록 위기 상태가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의 화성 17형 미사일은 정상 발사한다면 사거리가 15,000km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기술적으로 그러면 진전이 많이 된 것인가요? 최 기자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기술적으로 이제 상당히 진전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18일 발사한 화성 17형 그 ICBM은 최고 고도가 이제 6,000km, 그리고 비행 거리가 한 1,000km, 속도는 그 음속의 마하 22, 음속의 22배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정상 각도로 이제 발사할 경우에는 한 15,000km를 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미국 본토 전역이 북한 그 ICBM의 그 사정권에 들어갔다, 이런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 최초로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쏜 것이 그 기록에 따르면 1998년 8월인데요. 당시에 그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쐈죠. 그런데 24년 만에 북한이 그야말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화성 17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최초로 이제 일반인에게 공개된 게 2020년입니다. 10월에 당시 그 노동당 창건 그 열병식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됐고, 그동안 그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 이런 명목으로 한 7번 정도 그 시험 발사를 했는데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3월에 시험 발사했는데 그 공중 폭발해서 이제 그 오르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그냥 터져 버렸고요. 또 11월 3일에는 동해로 이것을 그 태평양 쪽으로 쐈는데 단분리, 그러니까 1단, 2단은 제대로 그 분리가 됐는데, 3단에 그 탄두부 분리가 제대로 안 돼서 동해에 이제 추락을 했고요. 18일 날쏜게 이제 일곱 번째 발사입니다. 그런데 고각 발사긴 하지만 이번 것은 아마
예.
정상적으로 단분리도 되고 그 발사를 했다 이렇게들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17형은 그 아마 그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지한 4, 5년 만에 그 발사에 성공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상당히 빨리 이제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그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구소련의 ICBM,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만든 소련제 그 ICBM의 설계도 이런 것을 그냥 갖다가 상당히 많이 참조해서 만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만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언론은 그 화성 17형을 이제 괴물 ICBM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미사일 자체가 큰 미사일입니다. 한 예로 그 공개된 그 사진을 보면 이동식 차량의 그 11개의 그 대형 그 타이어가 장착될 정도로 그 상당히 큰 건데 아마 그 미사일 크기로만 보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사일인데 이것은 무슨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서 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소련이 개발했던 그 미사일을 갖다가 이것을 더 아마 그 추력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좀더그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 언론은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들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그렇더라도 이 ICBM이 실전 배치된 상태는 아니겠죠?
이 북한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사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선중앙통신, 북한 관영 이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라고 소개한 발언을 보면 김 위원장이 ICBM 부대들과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훈련을 강화하도록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 관영 매체 보도에서 ICBM 부대들이란 표현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럼 북한이, ICBM을 실전 배치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합참은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또이 발언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정보 당국이 분석 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ICBM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북한은 아직 이 기술을 입증한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고각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ICBM 시험
네.
발사를 하면서. 이 고각 발사로는 사실 대기권 재진입 여부를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북한이 그 정상 각도로 발사해서 대기권 재진입을 확인하기까지는 기술적으로 좀 미비하기 때문에 고각 발사를 한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한국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ICBM이 실전 배치된 것까지는 아직 아닐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재진입 기술을 이제 더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상 각도로 그러면 다시 ICBM을 쏘아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 수뇌부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이번에 그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미사일 개발은 거의 한95% 정도 달성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마지막 그한5% 정도 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온 그 재진입 기술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일반 그 성층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지구 대기권에 들어오는 건데 이 과정에서 한 6천조 정도의 그 높은 열 그리고 굉장한 압력이 그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견디는 기술이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15,000km를 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고각 발사를 정상 각도로 했을 경우에 환산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5,000km를 나를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그 쏴보는 그런 과정이 지금 남아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말이 쉽지, 이게 이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정상각도로 쏴서 비행거리도 확인을 하고 또 재진입 기술도 확인을 한다. 이렇게 보려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정상각도로 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와이 또는 뭐 인도네시아 근처로 이제 미사일을 쏴야 되고 또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 탄착 지점에 그냥 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그 특수 선박이 가서 이를 대기하고 있다가 떨어지는 과정을 측정을 하고 뭐 탄두를 회수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아직 그럴 만한 선박이나 그 기술 이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정상각도로 몇번 쏴보고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상각도로도 쏘지도 않고 ICBM 이미 다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냥 추가 생산을 해서 실전 배치하는 이런 수도 있는데 북한 수뇌부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볼 그런 상황입니다.
네. 노동신문에는 이번 시험 발사에 김 위원장이 딸을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실려 있고요. 또그 영상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이 보이는데, 이 미사일 발사장이 뭐 위험한 것일 텐데, 딸을 데리고 온그 이유라고 할까요? 그거를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와 관련해서 관측들, 분석들이 있는데요. 사실, 미사일 발사장은 또 위험한 곳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고도로 위협적인 그 전략, 무기 시험장에 김 위원장이 딸을 데리고 나왔다는 게 오히려 더 주목할 만한 그런 대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그 ICBM이 북한의 전략 무기로서 안전성을 갖췄다. 이런 메시지를 대외에 발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이 있고요. 권영세 한국의 통일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ICBM 발사도 일상적이란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사는 일상적인 것이고 자기들은 전혀 특별히 생각하거나 오히려 아이랑 같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일상적이라는 것을 북한 내부에도 보여주고 국제사회에도 과시하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암시하는 것이 있겠지만 어쨌든 외부에서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AP통신을 비롯한 외신은 김 위원장 딸이 후기자가 혹시 될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게 지금 뭐 가능할까요?
상당히 뭐 그런 거 점치는 거 자체가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미사일 발사장에 등장한 그 김정은 위원장의 딸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이름은 이제 김주애로 알려져 있고요. 올해 그 9살로 알려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딸과 함께 그 등장한 사진이 이제 노동신문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것이 공개되자 그 AP 로이터 등 외신은 그 북한의 그 권력 세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 사진이다 이러면서 관심을 보였는데요.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은 그 김주애가 등장했 때는 그 사진 한장 가지고 뭐 4대 세습이니 권력 세습을 점치는 것 자체가 좀 이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김정은 정권 자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딸의 그 4대 세습을 권력을 점친다는 것이 좀 이르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딸이 지금 9살입니다. 그러니까 29살에 가령 뭐 권력을 세습받는다 해도 20년 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당히 뭐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지금 뭐그 딸이 세습이 될 거다 안될 거다 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너무 이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9살 치고는 상당히 그 숙성해 보이는 그런 뭐 키라든지 좀 그런 인상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20일 담화를 내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ICBM 발사를 논의한 데 대해서 반발을 했는데요. 지금 뭐 그런 그 의도가 또는 배경이 뭘까요?
예, 사실 북한이 이렇게 그 국제사회에 북한의 도발 행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반발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 계속되어 온 것이고요.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요. 김여정 부부장의 이번 담화도 그 핵심은 이중기준, 북한에 대해서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건데요. 유엔 안보리가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 그리고 또 두 나라의 무력 증강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자신들의 ICBM 발사에 대해서는 문제 삼은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CBM 발사를 자신들의 자위권 행사의 한 부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중기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CBM 발사뿐만 아니라 다른 단거리든 중거리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되고요. 따라서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서 규탄하고 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은 유엔의 그 틀 안에서의 그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중기준의 틀에서 동등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이 24일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그야말로 막말 비난 담화를 냈는데요. 그 이런 그 공식적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가 되는 그런 그 언어로는 참 드물게 보는 그런 정도인데 그렇게 강하게 비난을 한 게 일부러 그런 건가요? 그럼 의도가 뭐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그 김여정 부부장이 24일 날 한국의 그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담화를 냈는데 일반적인 담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막말 담화입니다.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 한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미국을 따라다니는 충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천치 바보다 이런 그 표현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그 정부 성명, 정부가 발표한 어떤 문건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굉장한 그 막말 담화를 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개 이 같은 그 담화를 낸 그 두 가지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거죠. 거기 담화에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는 남한은 그 관역이 아니었다, 표적이 아니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그 표적이 됐는데 이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다 이런 것이 하나 깔렸기 때문에 이것을 그 부각시키려는 그런 것 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아직도 그 미사일과 핵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북한으로서는 도발할 명분을 축적하려는 것이다. 이런 그 의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이제 김여정 담화가 보면은 담화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거의 욕설에 가까운 이런 그 막말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이것은 그 역효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식으로 그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난, 비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품격을 갖춘 그런 걸 해야지 이렇게 그 욕설을 써가면서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만 낸다. 북한 정권의 그 수준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다는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18일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커비 조정관은 이번 발사 자체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김정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위협이 영내 동맹과 파트너, 한반도와 그 너머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우려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북한의 ICBM 사거리가 15,000km로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걸 뭐 본토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그것이 ICBM이 됐던 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됐던 그동안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나 미국 정부 그 성명을 보면 이번에 커비 조정관이 얘기한 것처럼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커비 조정관의 이번 설명도 보면은 그 영문 속에 아까 들어보셨지만 This particular launch, 특별한 이 발사, 이번에 발사라는 것을 한정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북한이 그 발사한 것이 미국의 위협이 되는 것은 미국의 물리적으로 그 말하자면 미국 영토에 이 발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 영토에 낙하한 것이 아니고 또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이런 점을 감안하면 미국에 물리적으로 위협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영토에 대한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는 의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커비 조정관은 바로 이어서 그러나 이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과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영내 그리고 국제사회에 초래하는 위협에 대해서는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영토의 그 탄도미사일이 낙하한 것도 아니고 또 북한이 미국 영토를 겨냥해서 발사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는 미국에 직접 그 발사가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 이런 설명을 한 것이죠.
예예예. 예, 예. 기자가 7차 핵실험 방지는 긴장 완화를 위해서 북한과 접촉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대답이 좀 궁금한데요.
네, 커비 조정관이 이 질문을 받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한과 그 어떤 그 직접적인 그 소통도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그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지가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그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예, 이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 미국 공군의 전략 폭격기인 B-1B가 다시 한반도에 전개가 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이제 반복되고 그러면 갈수록 미한 미일 공조가 계속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도 제가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한반도에서의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처럼 네. 북한이 계속해서 11월 달에도 상당히 10차례 가깝게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고요. 여기에 공군, 미군도 한국과 함께 공동으로 강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 폭격기가 네. 다시 전개되기도 하고요. 또 그때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또 미국과 일본 또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이렇게 그 연대해서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의 그 대치 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또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당연히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미국은 22일 하와이에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우주군 부대를 창설을 했는데요. 이것도 아마 북한을 특별히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에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미국은 하와이에 그 아시는 대로 그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데 22일 날 네. 기존의 그 사령부하고 별도로 미사일을 전담하는 그 우주군 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그 북한의 그 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자주 발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시 그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도 대처하는 두 가지 그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앞서 그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 한국, 일본 정상이 그 북한 미사일 정보를 이제 실시간으로 공유하자 이렇게 합의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예. 장차 이 같은 그 미한일 그 공조가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망에 통합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1일 열렸는데요. ICBM 발사를 논의를 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북한의 지난 17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일본 해안선에서 125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낙하한 것으로 널리 보도됐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이 유엔 안보리는 이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미한일 등 14개국이 북한 미사일을 규탄하는 장외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말았는데요. 뭐 이것이 뭐 예상됐던 것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처음 그런 게 아니고요. 올 들어서 지난 예. 5월 이래로 이 북한의 ICBM뿐 아니라 여러 가지 탄도 미사일 말하자면 위반 발사 여기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여러 차례 소집이 돼서 논의를 했지만 그 상임이사국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말하자면 미국,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이 세 서방 측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는 상당히 대치되는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입장을 예. 가지고 있고요.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은 유엔 안보리는 어떤 것도 결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예. 상황에서 안보리는 아무런 말하자면 입장도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안보리가 예. 이렇게 북한의 결의 위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단계별로는 이제 언론 발표문이 있고요. 의장 성명이 있고 또 가장 강한 것이 제재 결의 이런 것들을 채택하는 것인데 언론 발표문도 합의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대립하고 갈등하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고 해도 안보리에서는 적어도 어떠한 여기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도 내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서 미국 측에 동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뭐 다 예상을 한 바지만 특히 이번에서 뭐 어떤 특별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뭐 따로 있습니까? 중국, 러시아가 각각?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 러시아가 이제 반대를 해서 유엔 안보리가 이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는데요. 이날 그 회의에는 그 중국에는 그 장진, 그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참석을 했는데요. 한 4분 정도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려진 대로 그 이 문제의 그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는 그런 그 발언을 했는데요. 좀 소개해드리면 미국이 하루빨리 결단을 해서 성의를 보이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안을 내놔야 하고 북한의 그 정당한 우려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실질적 대화를 해라 이런 그 취지의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과거에는 또 중국이 그 북한의 그 ICBM 발사를 이제 규탄을 하거나 비난하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일체 그런 예. 얘기 발사 규탄도 안 하고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발언도 일체가 없었고요. 러시아 측에서는 이날 그 안나 에브스티그빈이나 그 부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미국의 그 적대적 활동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거듭된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해온 서방 국가에 대해서 깊이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라 이런 내용의 그 발언을 했습니다.
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안보리 의장 성명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의장 성명 추진은 뭐 진전이 좀 보입니까?
아직 뭐 확실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이 그린필드 대사가 의장 성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앞서서 그 러시아 측이 미국이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지난 5월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예. 의장 성명 정도가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었고요. 여기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의장 성명을 추진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과 네. 러시아가 그럼 의장 성명은 합의를 할 것인지 이것 또한 사실 분명치 않습니다. 앞서 최 기자가 네. 중국과 러시아 측에 유엔 대표 발언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의장 성명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호응하고 또 동의할 것으로 그렇게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자, 이 그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14일 발리에서 만나서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뭐 보도된 걸로는 그 양측이 뭐 어떤 합의라든지 또는 합의 가능성 이런 거 뭐 전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뭐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그 평행선을 그냥 가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해빙 분위기라는 게 뭐 아예 뭐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그 14일 그 인도네시아 그 발리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이제 국가주석이 만나서 이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북한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은 그 북한의 그 핵실험 또 ICBM 발사를 막는 것은 이제 중국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중국은 기본 입장 북한이 좀 호응을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입장을 해서 별다른 합의를 못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이라 보면 그것이 그 두 정상이 그 최초로 어쨌든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과거처럼 그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그 뒤로 열린 그 유엔 안보리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중국이 전혀 무슨 그 미국의 요구에 응하거나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그 타이완을 방문하면서 미중 간에는 사실 그 소통 자체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4일 그 발리 그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 간에 일단 그 채널이 열렸고 그 뒤를 이어서 국방부, 펜타곤, 또 그 무역 상대편에서 하나둘씩 지금 그 소통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지 바로 무슨 그 정상회담이 됐다고 해서 미중 관계가 아직 해빙으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지금 계속 그 미국이 중국에게 그 촉구하는 것이 당신네들이 그 ICBM 핵실험 이런 걸 싫어한다고 그러면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중국에게 좀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런 걸 좀 막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행동이나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해빙 무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두고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네. 관련해서 좀 한마디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사실 네네. 그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문제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른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바라고 있지만 중국 또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입장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북한 문제 해법이 다른 가운데 서로의 말하자면 입장 전환 그리고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자신의 입장을 접고 그 말하자면 상대에 전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으로서는 그러면 북한이 이제 중국의 하나의 전략 자산이 이게 된 그런 상황인가요?
과거에는 그 미국이 이렇게 그 북한을 압박하고 그러면은 중국도 북한의 기본적으로 그 핵실험 ICBM 개발 이런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손잡고 이것에 대해서 그 제재도 가하고 이렇게 공동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질서 자체가 일종의 그 신냉전으로 그 돌아간다고 할 만큼 상당히 좀 양분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서는 북한 핵 문제에 그 협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 미국을 견제하는 데 미국을 괴롭히는 데 북한 카드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략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화성 17형 발사를 현지 지도했다는 소식, 그리고 21일 열린 유엔 안보리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뉴스 속 주인공이 된 여성 관련 소식을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이달의 여성 뉴스 키워드는 2022 중간선거 여성의원, 월드컵 첫 미국인 여성 심판, 그리고 미국인 여성 성인 추대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봅니다. 2022 미국 중간선거, 이 선거 전후로 다양한 이슈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번 선거에 나온 여성 후보들의 성적, 그리고 이것이 미국 여성의 정치 참여에 시사하는 점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미국 중간선거가 참 많은 관심을 끌었잖아요.
네.
네, 여성 후보들 성적 어떻게 나왔나요?
네, 먼저 주지사 선거 결과가 눈길을 끄는데요. 이번에 여성 후보 12명이 주지사에 당선됐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으로 연방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요. 미국 러커스 대학 산하 미국 여성정치센터 CAWP 집계로는 신년에 시작하는 118대 연방의회에서 활약할 여성 의원의 숫자가 11월 21일 기준으로 적어도 147명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네. 네,
이는 전체 연방 의원 가운데서 27.5%에 달하는 겁니다.
예, 자, 하원하고 상원을 따로 나눠보면 상황이 어떤가요?
네, 먼저 하원부터 살펴보죠. 이 하원 의석이 모두 435석인데요.
네.
네, 이번 중간선거에서 2년 임기 하원 의원직에는 모두 여성 259명이 도전했습니다. 11월 21일 기준으로 이 가운데서 적어도 123명이 당선됐는데요.
네.
네, 이로써 하원에서는 여성 의원이 28.3%를 차지할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으로 6년 임기 상원은 2년마다 전체 100석 가운데서 3분의 1 정도를 새로 뽑는데요.
네. 네,
올해 선거에서는 35석을 다시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원 의원 선거에 나섰던 여성 후보는 모두 20명이었는데 아직은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모두 5명이 승리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118대 의회에서는 여성 연방 상원 의원이 적어도 24명이 됐습니다.
네. 자, 118대 의회에서 활약할 여성 의원들의 인종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네, 11월 18일 기준으로 전체 연방 의원들 가운데서 백인 여성이 94명으로 가장 많고요. 다음으로 흑인이 27명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중에서 먼저 상원의 경우 백인 여성이 21명으로 가장 많고요. 동양계가 2명, 중남미계가 1명입니다. 동양계 여성 상원 의원은 현역 의원인 일리노이주의 테미 더거스 의원, 그리고 하와이주의 메이지 히로노 의원입니다.
네. 네,
참고로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 지난 2021년에 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서 상원 의원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이후에 미 연방 상원에는 흑인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자, 하원은 상황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의석 수가 많아서 인종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한인 여성 후보 3명도 뭐 여기에 한몫했겠죠?
네. 하원도 역시 백인이 73명으로 가장 많고요. 흑인이 27명, 중남미계가 18명, 그리고 동양계가 8명입니다. 네, 참고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여성 후보를 포함해서 이번 중간선거에 출마한 유색인종 그리고 성소수자 후보가 모두 403명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네,
이 가운데서 특히 성소수자 후보가 많았던 게 특징인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은 성소수자 의회 진출을 지원하는 LGBTQ 빅토리 펀드를 인용해서 이번 하원선거에서 자신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성전환자 또는 어느 성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밝힌 후보가 모두 33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이 가운데서 공화당 소속은 2명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10명, 그리고 공화당에서 1명이 당선됐습니다.
네.
네, 지난 2020년과 올해 연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한인 남성 데이비 김 후보도 성소수자입니다.
네. 자, 이번 중간 선거 결과가요. 미국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활동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은 먼저 어느 때보다 많은 여성이 주지사직과 주의원직에 당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연방 하원에서 전보다 더 많은 중남미계 여성 후보가 당선됐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점에 올랐던 지난 2020년과 비교할 때 연방 의원직에 당선된 여성의 수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CAWP의 데비 윌시 소장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 여성의 대표성이 크게 향상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퇴보하지도 않은 현상 유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네,
이 단체는 또 여성 상원 의원의 수가 1970년대 이후 서서히 증가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정체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CAWP의 연구 책임자인 켈리 디트마 씨는 우리는 2018년에 동료들이 이해가 여성의 해이고 해야 할 일을 다 끝냈다고 선언하는 걸 크게 우려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올해가 꼭 정책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런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전 세계 축구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는 월드컵 축구대회가 지난 20일 중동국가 카타르에서 개막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달 18일까지 치러지는 이번 카타르 대회에 미국 여성 심판이 등장해서 화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국제축구연맹 FIFA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92년 역사에 남자 월드컵 대회에 여성 심판이 일부 경기에 참여하게 됐는데 경기장에 나가는 심판과 영상을 통해 판정하는 비디오 판독심 129명 가운데서 여성이 6명이 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피에르 루이지 콜리나 FIFA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이로써 몇 년 전 FIFA 남자 주니어 시니어 토너먼트에 여성 심판을 배치하면서 시작된 긴 과정이 마무리됐다면서 이는 성별이 아니라 실력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당시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심판 후보 129명이 최종 심사 과정을 거칠 거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기술과 신체, 의료 등 항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최종 평가를 했는데 미국인 여성인 케이티 네스비 씨가 최종적으로 심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네, 이 네스비 씨는 미국인 여성으로서는 처음 남자 월드컵 대회 심판으로 뛰게 됐습니다. 피파 심판 최종 명단에는 주심 36명, 부심 69명, 그리고 비디오 판독심 24명이 들어갔는데요. 주심 중에는 프랑스 여성과 일본인 여성 2명이 있고요. 부심에는 여성 4명이 있고 비디오 판독심에는 여성이 없습니다.
네, 자 주심, 부심, 판독심까지 심판 129명 가운데 6명이 여성인데 미국인 여성으로서는 첫 월드컵 경기 심판이 된 케이티 네스비 씨 어떤 사람인가요?
네, 사실 네스비 씨는 축구 팬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인물입니다.
네.
네, 2020년 미국 메이저리그 축구 리그에서 부심으로 활약해서 올해의 부심상을 받았고요. 지난해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캐나다 대 버뮤다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는 주심으로 뛰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2019년 여자 월드컵 대회에서는 부심과 비디오 판독심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네, 당시에 네스비 씨는 대학에서 화학과 부교수로 일했는데요. 이 대학을 떠나서 축구 경기장에서 뛰게 됐습니다.
네, 참 여성 축구 심판 드물지 않습니까?
네.
이번 월드컵에서 심판 129명 중에 여성이 단 6명이라는 것만 봐도 그런데요. 이 네스비 씨가 어떻게 축구 심판이 됐을까요?
네, 네스비 씨는 올해 나이가 34살로 183cm의 장신인데요. 어릴 때부터 축구 선수로 뛰었습니다. 14살 때 남동생이 뛰던 축구 경기에서 부심으로 자원했던 게 심판으로 처음 입문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처음에는 직업 심판이 될 걸로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네, 네스비 씨는 대학에서도 피겨 스케이터, 배구 선수로 꾸준히 활동했고요. 얼음판 위에서는 스케이트를 타는 동안에도 축구 심판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이 끝날 무렵에는 축구팀의 관리자로 봉사했고요. 2013년 미국 여자 축구 1부 리그인 NWSL에 부심이 됐고 이어서 2015년에는 MLS에서 심판으로 데뷔했습니다.
네, 네스비 씨가 대학에서 화학을 가르친 경력도 있다고 하셨죠.
네, 고등학교 때 화학을 좋아했는데요. 외상을 입은 환자의 뇌에 화학을 연구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2017년에 메릴랜드 터슨대학 화학과 교수가 됐습니다.
네.
네, 네스비 씨는 회견에서 사무실에 컴퓨터를 2대 설치했는데 하나는 교수 업무에 사용을 했고 다른 하나는 모든 월드컵 경기 관람용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네.
네, 그러다가 두 개를 다 쫓아가는 어느 쪽도 최선을 다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전임으로 심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교수와 심판을 병행하다가 결국 축구장으로 간 건데요. 축구 심판에게는 또 정확성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네스비 씨는 정확한 분석력, 심판으로서의 게임의 통제권을 이해하면서 남성의 심판 기준에 맞춘 신체적 조건에도 빠지지 않는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이 운동 경기에 여성 심판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 언젠가요?
네, 미국 CBS 뉴스 보도를 보면 25년 전에 미국 프로농구 NBA 경기에 심판으로 참여한 바이올렛 팔머 씨가 처음이었고요. 지난해 사라 토머서 씨가 미식 축구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에서 심판을 본 최초의 여성이라는 역사를 세웠습니다.
네. 자, 세계 축구 무대에서 미국 여성 최초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건데 네스비 씨, 감회가 남다르겠죠?
네,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회 부심으로 뛰게 될 네스비 씨는 언론과의 회견에서 자신에게 실현된 가장 큰 꿈을 이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네, 69명의 부심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걸 봤을 때 20분 동안 방을 뛰어다닌 것 같았다면서 당시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전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성 심판을 대표하면서 조국을 대표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행시 이달의 여성 뉴스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인 여성 코라 에반스 씨가요. 미국인으로서 13번째 가톨릭 성인이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요.
네, 코라 에반스 씨는 1904년에 유타에서 태어나 1957년에 사망한 가톨릭 신자인데요. 미국 가톨릭 주교협회가 그녀의 성인 추대가 멀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네. 이 가톨릭 교회 성인이 되려면은요, 뭐 기적도 좀 일으켜야 되고 조건이 까다롭지 않나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네, 순교자가 아닌 경우에는 뛰어난 덕행과 함께 보통 두 차례 이상의 기적을 행한 게 입증되면 성인으로 추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추대되려면 먼저 시복을 통해서 복좌가 돼야 하는데요. 지역 주교가 교황청에 시복 조사를 건의하기 위한 자료 조사를 해서 교황청 시성청에 보고하고요. 교황의 허락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네, 이 조사 과정에서 후보자의 생전 발언들 또 저작물들도 검토하고요. 의사, 병리학자 등이 참여하는 심사를 통해서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 것인지 엄격히 따지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근에는 기적의 의미 또 정의를 현대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자, 코라 에반스 씨는 어떨까요? 뭐 간단하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미국 유타주의 일부 다처 가정에서 태어난 에반스 씨는 20살에 몰몬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후에 아들을 잃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
네, 그는 이 가톨릭 라디오를 통해서 처음 가톨릭을 알게 됐고 1930년에 개종했습니다. 에반스 씨의 생전 증언에 따르면 1940년대까지 거의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찾아왔다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특이한 재능으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죽기 전까지 많은 사람이 그의 기도를 받고 치유됐다고 합니다.
네.
네, 코라 에반스의 시성에 대한 논의는 2012년 미국 몬터레이 교구에서 시작됐는데요. 그의 행적에 대한 증언, 서신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인으로 추대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데요. 현재까지 미국인으로서 가톨릭 성인에 추대된 사람은 모두 12명입니다.
네. 자, 이번 주는요, 11월에 화제를 모은 여성 관련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이번 주에는 지난 8일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의원의 수 그리고 여성 정치 참여 상황 정리해봤고요.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첫 미국인 여성 심판 케이티 네스비 씨 그리고 가톨릭 성인 추대 과정이 시작된 미국인 여성 코라 에반스 씨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대화를 하다 마칠 때, 전화 통화를 끝맺을 때, Bye! 이런 말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익혀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Nice to be here.
Okay, I got to go. See you tomorrow.
Already? I just got here.
I know. Have you ever felt awkward when you don't know how to end a conversation? I mean, you already covered everything you want to talk about, but you don't know how to close a conversation without hurting somebody's feelings.
It also happens while exchanging text messages. When you are in a face-to-face conversation, you can tell if a person is busy, but if you can't see the person, you have to sort of guess who is going to send the last message.
So if the conversation happens over the phone, what do you say at the end of the conversation other than goodbye?
You could say, I hope to see you soon, or talk to you later, because it's rude to hang up the phone without saying a proper goodbye. You can say, it was good to hear from you, or catch up again soon, or see you around.
곧 또 통화해요. Catch up again soon. Have a nice day. 통화가 이른 시간 이루어졌다면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끝맺을 수도 있겠죠.
Take it easy. This means don't work too hard. Take care, meaning take care of yourself. It's another way of saying goodbye.
Take it easy.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마세요.
Sometimes I use the word anyway to change the subject. Or I explain, I have something to do. I have to go. I've got to get going.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tomorrow, or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next time.
Anyway, 다른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많이 사용하죠?
전화 통화가 끝날 때 인사하고 마치자라는 의미로 anyway 쓸 수 있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이만 끊어야 해요. I've got to get going.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again. 또 만나길 고대합니다.
And when you want to cheer someone up at the end of a conversation, you can say, hang in there. This is a way of telling someone not to give up.
Hang in there. 힘들어도 버티세요. It's always good to mention that it was nice talking to you.
And I enjoyed talking to you. We'll talk again soon.
통화에서 좋았습니다. 직접 얼굴 보고 헤어질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It was nice talking to you. I enjoyed talking to you. See you soon. 계속 연락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Please keep me posted.
지금은 일단 잘 가요.
Bye for now.
잠시만 안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Bye for now. 일이 있어서 대화를 그만 중단하고 가야 한다면 나는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I've got to go. I've got to get going. I must be going. I've got something to do. I really must be going.
가야 한다는 말 들으셨고요. 가는 게 좋겠어요라는 표현은 I better be going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메일을 끝맺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들어보시죠.
So when writing, it's best regards, regards, kind regards, thanks in advance, all the best, and sincerely yours. But remember, sincerely yours is the American version of yours sincerely, which is British. If you're an American writing to someone in the UK, you might consider using yours sincerely.
미국에서 이메일을 끝맺을 때는 sincerely yours. 영국에서 이메일을 끝맺을 때는 yours sincerely.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그리고 이메일이나 편지의 끝맺음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Hello 서울.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한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를 살펴봅니다. 인물로 보는 미주 한인사를 방송하고요.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 내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하루 두 차례 방송합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